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시리아 정부군이 지난 4월 자행한 것과 비슷한 화학무기 공격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리아는 미국의 이런 성명을 일축하면서 시리아는 화학무기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션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어젯밤 성명에서 시리아의 알아사드 대통령 정부군이 또다시 화학무기 공격을 자행하면 그와 그의 군대가 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시리아 민간인들에 대한 추가 공격이 발생하면 아사드 정권뿐 아니라 자국민을 살해하는 그를 지원하는 러시아와 이란도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리아의 알리 하이다르 국민화해부 장관은 오늘 AP통신에 백악관의 성명은 유엔에서 시리아를 상대로 수행될 외교전쟁의 전조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실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도 오늘 시리아 지도부에 대한 위협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화학무기 공격의 위협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이란, 북한, 시리아와 함께 세계 최악의 인신매매와 강제노동 국가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오늘 발표하는 연례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중국을 3등급으로 분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등급은 최하위 단계로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나라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국무부는 지난해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을 2등급 국가로 분류했었습니다. 당시 국무부는 중국이 진전을 이루긴 했지만 국가 주도의 강제노동을 억제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인신매매 퇴출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미 국무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미국 의회 예산국은 현행 건강보험법, 이른바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상원 수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10년 동안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국인이 2,200만 명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 의회 내 초당파 기구인 의회 예산국의 이 같은 추정은 이 기구가 지난달 통과된 하원 법안을 근거로 추산했던 2,300만 명보다 100만 명 적은 겁니다. 의회 예산국은 또 상원 수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10년간 연방 재정 적자가 3,21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워싱턴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양국 간 안보와 무역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두 나라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과 동반자 국가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방위 장비와 기술의 진전에 대한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인도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좋다고 말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매우 성공적이었고 많은 결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또 정보 공유 등 테러리즘과의 싸움에 대한 협력도 증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유엔은 어제 콜롬비아 정부와 최대 반군인 콜롬비아 무장혁명군 사이의 전쟁이 공식 종료됐다고 선언했습니다. 유엔은 반군의 무장해제가 완료된 후 이같이 밝혔습니다.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과 로드리고 론도뇨 반군 지도자는 오늘 공식적으로 전쟁 종식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이 오늘 미국의 대표 인터넷 기업인 구글에 27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유럽연합은 구글이 자체 온라인 쇼핑 서비스에서 지난 2008년부터 자사가 취급하는 상품에 대한 검색 결과를 상위에 올리는 반면 경쟁사의 검색 결과는 아래로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장 상위에 올라온 경쟁사의 검색 결과가 보통 검색 결과의 네 번째 페이지에 올라 소비자들이 거의 볼 수 없었다고 유럽연합은 밝혔습니다. 구글은 유럽연합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한 제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이현철이었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은정입니다. 6월 27일 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북핵 문제와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데 필요하다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최종 목표는 탄도미사일을 통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미 국가정보국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내일 낮부터 밤사이에 내륙 지역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1.5m, 서해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의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데 필요하다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반도 프라이카우프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명균 한국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그 방안 중 하나로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필요하다면 남북정상회담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이어 남북 간 성과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고도화를 멈추는 등의 올바른 대화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며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 등은 북핵 문제 진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평화협정 체결 문제에 대해선 평화협정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핵심이지만 북핵 문제의 해결 단계에서 체결돼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남북한이 당사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이 미북 간 평화협정 체결을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미한 상호방위조약 사안으로 평화협정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 후보자의 이런 발언은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 당국 간 대화에 열린 자세를 갖되 미한 동맹을 기반으로 북핵 문제 진전과 연계해 진행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됩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정부의 입장은 남북관계를 어느 정도 개선해야 된다라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한미동맹 기반을 한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비핵화라는 부분에서 진전이 없으면 현 단계에서 남북관계의 구조적인 현상 변경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의 성과가 있을 때는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이고 평화협정 역시 비핵화가 실현된다는 확신이 있을 때라는 얘기거든요.
조 후보자는 북핵 문제에 대해선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고 핵 보유를 목표로 도발을 지속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해졌다고 진단하고 우선 북한의 도발과 핵 미사일 고도화를 멈추고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추진하는 단계적인 접근 방법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핵 협상 차원에서 미한 군사훈련 중단 등을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유관국과의 협의를 통해 수립돼야 할 사안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조 후보자는 대북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도 대화와 제재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비핵화 진전과 남북관계 발전에 연계하고 금강산 관광도 한국 국민의 신변안전 보장과 북핵 관련 여건이 조성된 상황에서 재개 여부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선 8.15 광복절과 추석 등의 계기에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북한의 병원 건립 등 인도적 분야의 협력을 제공하는 이른바 한반도 프라이카우프 방식의 적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카우프 방식은 옛 서독이 동독에 정치범을 석방하는 대가로 현금과 현물을 지원한 방식입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프라이카우프 방식은 이산가족 상봉을 넘어 재결합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연간 한 3, 4천 명씩 이 세상을 떠나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산 가족의 상봉이라든지 문제 해결의 식욕성, 절박성이 있는 것이죠. 그 방부제 하나가 현물이든 현금이든 이런 소위 말해서 자유를 사는 과거 독일 이런 방식, 그것이 하나의 해법이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조 후보자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조기 붕괴론에 대해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5년간 당, 군, 정 모든 분야에서 권력 승계를 마무리해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 내 체제 안정을 위협하는 권력 투쟁이나 조직화된 도전 세력의 활동 징후도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North Korean regime is causing tremendous problems.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는 시급히 해결돼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활동에 기여하고 북한 정권에 대한 새로운 제재에 동참해준 인도인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새로운 제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인도는 지난해 대북교역에서 중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한 나라입니다. 세계무역기구 산하 국제무역센터 집계에 따르면 2016년 북한과 인도의 총 교역액은 약 1억 4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그러나 지난 5월 인도 정부는 2017년 북한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명령을 관보에 게재하면서 확고한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북한의 최종 목표는 탄도미사일을 통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미 국가정보국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압박도 지난 몇 개월간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콧 브레이 미 국가정보국 동아시아 담당관은 북한이 어떤 경우에도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중단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s unprecedented levels of testing and displays of strategic weapons in 2016 show that Kim is intent.
브레이 담당관은 26일 워싱턴의 민간 단체인 한미 연구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지난해 북한의 전례 없는 수준의 전략 무기 실험과 과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통해 미 본토를 공격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의 생존 방식으로 핵을 내세우고 있는 점만 보더라도 김 위원장은 어떤 조건에서도 이를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의 제재 속에서도 북한은 올해에만 총 8번 모두 11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미국 정부는 북한이 올해 안에 첫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할 수 있다는 데에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North Korea has a clear strategic objective. Developing the ability to deliver a missile-based nuclear warhead to North America.
북한은 현재 분명한 전략적 목표를 갖고 있으며 이는 바로 북미 지역 도달이 가능한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란 설명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에 연이어 실패하고 아직까지 ICBM 비행 시험을 하지 못한 점으로 볼 때 여전히 몇 가지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브레이 담당관은 밝혔습니다. 브레이 담당관은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무거운 미사일을 쏘아올릴 수 있어야 하고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있어야 하지만 북한은 아직 이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이들 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인 설계와 성능 개선을 위한 충분한 실험 기회를 얻고 있는 것을 염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레이 정보관은 이런 여러 사실을 종합해 볼 때 북한과 김정은 정권은 미국 정부의 안보와 정보 부문에서 최우선순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브레이 담당관은 중국이 지난 몇 개월간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과거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o make sure that they were sending sufficiently from Beijing's perspective.
중국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시험 발사와 같은 도발을 할 경우 지불해야 할 대가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충분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브레이 담당관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의장단 초청 5차를 열고 유라시아 의회 대표들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 역시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물류 유통망 구축과 정보통신 기반 확충 등 유라시아 국가들이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들을 언급하면서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가 이를 위해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오늘 한국 국회와 러시아 하원 공동 주최로 제2회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이틀째 회의가 열렸습니다. 정세균 한국 국회의장은 북핵 문제 해결에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세균 한국 국회의장은 27일 서울에서 열린 제2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기조연설에서 대북 제재와 협상을 위한 대화가 병행될 때 비로소 북한 문제 해법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며 남북한 국회의장 회의를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정 의장은 이러한 노력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 문제이자 유라시아 발전과 번영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제재와 대화 병행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 의장은 북한이 그동안 유엔과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실험을 계속해왔다며 이 같은 잘못된 행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당연하지만 제재만으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나쳐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6자회담 당사국 의회 간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것 역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며 최근 한국 국회는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한 정부의 협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정 의장은 아울러 한반도에 분단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한반도와 유럽이 육로로 연결되면 대서양과 태평양 연안을 잇는 새로운 교류망이 열릴 것이라며 이는 통일 한국이 유라시아 대륙의 진정한 동반자로 거듭난다는 걸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앞서 정 의장은 지난 4월 북한 당국에 이번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 참가를 요청했지만 북측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초청 대상은 최고인민회의 최태복 의장이었습니다. 한국통일부 이덕행 대변인의 지난 5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지난 4월에 IPU총회 때 아마 우리 대표단, 그다음에 러시아 대표단을 통해서 북측에 참가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현재까지 북한의 답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정 의장은 26일 이번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 참석차 한국을 찾은 장핑 중국 전인대 부위원장과 양자 면담을 갖고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장핑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중 관계의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문제가 바로 사드라면서 사드 문제를 해결해 한중 관계를 다시 건전하고 안정적인 궤도로 돌려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핑 부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뒤 축전을 보냈고 통화도 했다며 이는 중국 측이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한 선의를 보인 것이라면서 한국도 한중 관계를 생각한다면 사드라는 큰 장애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세균 의장은 과연 사드 문제가 수교 이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한중 관계를 흔들 만한 사안인지에 의구심이 든다며 사드 문제가 한중 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데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정 의장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한다는 역지사지를 언급하며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하고 있고 지난해엔 미사일 시험을 24번이나 했다며 한국으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핵 문제가 없었다면 사드 도입도 필요 없다며 한국은 북핵 문제에 대해 대책이 필요하고 어떤 식으로든 한국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며 중국이 한국의 입장이라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잘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장은 아울러 오래된 한중 관계의 역사를 볼 때 이를 원점에서 더 후퇴시키는 건 옳지 않다며 비 온 뒤 땅이 굳어지듯이 보다 나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다음 달 7일부터 이틀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다음 달 5일 출국한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앞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초청으로 5일부터 이틀간 독일 베를린을 공식 방문해 한독 정상회담을 갔습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베를린에서 메르켈 총리,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과 각각 회담하고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 그리고 양국 우호 관계 발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 폭넓게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매 12시간 넘는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또 임금의 3분의 2는 북한 당국에 상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해외 북한 노동자 실태 조사를 위해서 중국을 방문한 한국의 민간 대북방송 국민통일방송의 염승철 특별취재팀장을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염승철 팀장님, 중국에 다녀오셨는데 최근에 그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 실태 조사를 위해서 접경 지역에 다녀오셨죠. 이번 조사가 어떻게 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됐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희는 일단 북중 접경 지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다녀왔고요.
네.
4명의 특별 취재팀을 꾸려서 4월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 북중 접경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당시에 뭐 김정남 VX 암살 사건도 있었고 사드 배치도 겹쳐서 좀 전체적으로 시국이 좀 뒤숭숭했는데요.
네네.
그래서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그 파견되기로 했던 탈북 기자가 함께하지 못했고
네.
무엇보다 취재원 섭외가 가장 좀 어려웠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여기저기 문의를 해서 소개도 받고 하면서 북한 노동자들의 어떤 처참한 인권 실태를 직접 듣고 취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지역을 다녀오셨나요?
네, 저희는 일단 단둥에 먼저 갔었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연기라고 부르는 옌지,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서 투먼 훈춘까지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네. 작업 현장들도 직접 좀 방문을 하셨나요?
저희가 작업 현장에는 직접 들어갈 수 없었고요.
네.
저희는 뭐 일하고 있는 노동자나 아니면은 관계자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인터뷰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 현지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또 어떤 일들 하고 있나요?
저희가 정확한 숫자까지는 알기 어렵지만 공장마다 네. 150명에서 200명 가량 정도로 이제 파악이 됐고요.
네.
복무원들 저희가 종업원이라고 부르죠. 종업원들의 경우에는 식당이나 술집 등에서 술을 따르고 노래를 하면서 손님 접대하고 이런 사람들이었고요.
네.
또 투먼시의 개발구역 내에는 3,000명 정도가 집중적으로 모여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접근금지 구역이라서 저희는 입구 정도만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또 이 밖에도 공식 파견 이외에 친척 방문자 자격으로 와서 불법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의 네. 경우에는 뭐 치매 노인을 돌본다던가 보모 역할을 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근무 환경은 좀 어떤가요, 이분들?
일단 봉제 공장에서 일하는 북한 여공들은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을 하고 있었고요. 점심시간 외에 휴식시간은 따로 없었고 또 먼지가 가득한 공장에서 쉼없이 일하다가 쓰러지는 여공들도 있다 이런 증언이 있었습니다.
네.
그들은 보름에 한 번 쉴 수 있었는데요. 7시에 출근해서 10시에 퇴근을 하고요.
네네.
같은 공장의 중국 노동자들은 뭐 식사 후 30분이라도 낮잠을 잘 수 있는데
네.
이 부분에서 북한 노동자들은 허용되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실내 온도는 30도 이상 가까이 가는데 에어컨 없이 선풍기 몇 대만 의존을 하고 그리고 차가운 손수건을 목에 걸치고 일한다고 했고요.
네네.
복무원의 경우도 12시간 이상 일하는 건 마찬가지였는데 퇴근 후에도 개인적인 시간은 가지지 못하고 뭐 서클 활동이나 중국어 공부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뭐 취침을 하는 시간이 새벽 2시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가혹행위를 당하고 그런 경우는 좀 없나 봐요?
가혹행위라고 한다면 일단 뭐 한국에서 보는 어떤 인권적인 기준에서는
네.
일단 그런 장시간 근로 환경 그런 것 자체가 가혹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네.
뭐 일반적으로 말하는 뭐 구타 같은 행위는 일단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뭐 근로 시간이 매우 길고 그런데 이런 사회 보장 혜택 같은 건 좀 받고 있나요?
일단 중국은 주 5일제 40시간 근무거든요.
네.
거기서 초과 근로에 대한 제한이 엄격하게 또 실시가 되고 있는데 초과 근로는 원래 하루 1시간이고 특수 상황에서 3시간 그리고 월 36시간 한도 이내에서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게 북한 노동자들에겐 또 적용이 안 되고요. 또 중국은 자국 내 외국인 근로자한테는 사회보험 가입을 원래는 의무화하고 있고요.
네.
2011년 11월부터 중국 내 취업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에 관한 임시 방안이라는 게 있었는데
네.
이거에 따르면 중국 내 고용업체로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는 원래 중국 5대 사회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양로, 의료, 실업, 산재, 출산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건데 여기서 북한 노동자들은 열애라는 거고요.
네.
또 이거는 중국 측 기업과 북한 측이 인건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북한 노동자들의 사회보험 가입을 누락시켰기 때문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네. 그럼 임금을 북한 당국에 상납하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단은 2,000위안 정도 받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네.
여기서 실수령액이 600위안 정도가 되고요.
네.
저희가 뭐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300 정도 받고 100달러 미만으로 생활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중국인 노동자가 3,000위안 정도 받는다는 걸 감안하면 일단 2,000위안은 훨씬 적은 임금이고요.
네.
여기서 또 3분의 2를 상납을 하면서 3분의 2 이상이죠.
네네.
그러면서 노동자 본인이 가져가는 돈은 터무니없이 작아지게 되고
네.
그런데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다들 해외에 파견돼서 일하려고 뇌물까지 고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600위안만 받아도 북한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뭐 20배에서 30배 이상 받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생활할 때 단체 생활을 하는데 사상 통제라든가 뭐 총화 뭐 이런 부분도 있나요?
뭐 생활 통제, 총화 이런 거는 뭐 당연히 있고요.
네.
그거는 어딜 가나 이제 북한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곳이면은 항상 있는 거로 이제 파악이 됐고.
네.
총화 같은 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 있는 관리자들이 굉장히 억압적으로 한다거나 그런 증언은 나오지 않았고요.
네.
그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와 있는 북한 사람일지라도 어쨌든 자국민이기 때문에 따지자면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노동자들을 조금 더 뭐 보듬어 주고 있다 뭐 이런 증언도 많이 나왔습니다.
네네. 이번 취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뭐 사건이나 사람이 있나요?
뭐 이번 취재에서 가장 기억나는 사건이라고 하면 저희가 뭐 툼원 지나서 훈춘 지나서 방천 방향으로 가던 쪽이었는데
네.
거기서 불시에 또 검문을 받아가지고
네.
네, 중국 군인들의 어떤 그런 검문 현장을 저희가 또 취재를 해서 그거를
네.
보고기사로 낸 게 있었고요.
네네.
뭐 기억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뭐 저희가 친척 방문 자격으로 와 있는 북한 노동자 분이었는데 그분의 사연이 또 워낙 기구해가지고
네.
또 제가 북한에 두고 온 어떤 그분의 아들과 또래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네.
되게 울먹거리면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예, 염승철 국민통일방송 팀장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해외 북한 노동자 인권실태 조사차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한국의 국민통일방송 염승철 특별취재팀장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지난해부터 북한인들에게 고용비자를 단 한 건도 발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폴란드 내 북한 노동자는 전체 해외 노동자의 0.1% 미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 주재 폴란드 대사관은 2016년과 2017년에 북한 주민들에게 단 한 건의 고용비자도 발급하지 않았다고 폴란드 정부가 밝혔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가 공개한 회의록에 따르면 폴란드 대표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재 폴란드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모두 그 이전에 입국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는 폴란드 내 전체 해외 노동자의 0.1% 미만에 불과하며 그나마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폴란드 대표는 북한 주민들에게 고용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22일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인권 유린 문제 국제적 관심이 모아지면서 북한 노동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나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폴란드를 예로 들었습니다.
Poland is currently in the process of winding it down. They have stopped issuing visas to North Korean workers.
폴란드가 현재 북한 노동자 수를 축소하는 과정에 있으며 이미 새로운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는 겁니다.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또 다른 사례로 남유럽에 위치한 작은 나라 몰타를 꼽았습니다. 실제로 몰타 외무부는 지난해 8월 BOA에 북한 노동자에 대한 신규 비자 발급을 중단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몰타 정부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북한 정권으로의 현금 유입을 막고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유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냐는 질문에 그런 사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답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최근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장시간 일하는 자국의 해외 노동자들의 임금 거의 대부분을 빼앗아가는 북한 당국의 처사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는 것으로 알려진 23개국을 공개하며 압박했고 유엔총회는 지난해 북한인권 결의안에서 처음으로 북한 해외 노동자의 인권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아프리카 서부 국가 세네갈도 지난해 10월 13일부터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세네갈은 지난달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에 제출한 대북결의 2322로 이행보고서에서 북한 기업 만수대 창작사의 북핵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관련된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입국과 단기 체류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조치는 세네갈에서의 활동이 북한의 핵개발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에 따른 것이라고 세네갈 정부는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이 자체 개발했다며 새로운 손전화기 진달래3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진달래3을 자기들 식으로 만들었다고 선전했지만 국산화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인 조선의 오늘은 만경대 기술정보사에서 국산화된 지능형 손전화기인 스마트폰 진달래3을 개발해 내놓았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외형이 미국 회사 애플사가 만드는 스마트폰인 아이폰을 연상시키는 진달래3은 3인 주폐 유희, 열람기, 숨기기, 전자주판, 화상자료 같은 스마트폰용 프로그램, 앱이 설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스마트폰은 전화 기능이 있는 소형 컴퓨터의 역할을 하며 소리와 글자에 더해 큰 용량의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음성통화와 문자 전송은 물론 인터넷에 연결해 이메일을 주고받고 학습과 오락, 종교 등에 관련된 각종 응용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쓸 수 있습니다. 손전화 가입자가 3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진 북한은 진달래3에 앞서 스마트폰 두 종을 이미 선보인 바 있습니다. 바로 아리랑과 평양터치입니다. 스마트폰 도입 초기에 북한은 중국 화웨이 제품에 조선, 평양이라는 상표를 부착해 판매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3년 자체 생산한 아리랑을 선보였고 이후 평양터치도 개발했습니다. 아리랑은 화면 크기 4.2인치, 해상도는 105만 화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코트라 자료에 따르면 아리랑의 가격은 약 $400, 그리고 평양터치는 $700 이릅니다. 조선의 오늘은 특히 진달래3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통해 외형과 구조설계, 핵심 요소인 주기판의 장치회로 설계, 조작체계 프로그램 설계 등 지능형 손전화기 개발의 모든 요소들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국산화를 실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 과학기술 전문가인 서울의 민간단체 NK지식인연대의 김훈광 대표는 북한의 주장에 회의적입니다.
근데 지금 뭐 진달래 스펙도 잘 모르겠고 또 어떤 점든지 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사실상 북한이 하드웨어 능력을 봤을 때에는 그게 나올 수는 없어요.
진달래3이 완전하게 북한 기술로 만들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포함해 스마트폰 생산에 필요한 관련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중국에서 스마트폰을 포함해 손전화를 대량 수입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5월까지 북한의 중국산 손전화 수입액은 약 5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100%나 증가했습니다. 김우강 대표는 북한이 스마트폰을 독자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품을 중국에서 공급받아서 조립하고 북한만의 프로그램을 장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북한이 중국에서 전체 하드웨어를 사다가 지역화 처리라 해가지고 그 조선말포로 이제 맞춰놓고 그다 자기들이 뭐 개발한 소프트웨어들 겠다 이제 그다 넣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팔았어요.
북한 과학기술 전문가인 노스코리아 테크의 마틴 윌리엄스 대표도 과거 BOA에 북한 스마트폰 아리랑을 입수해 분해해본 결과 중국산 스마트폰을 그대로 들여다 프로그램만 바꾼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평가했었습니다. 핵심 기술이 없을 뿐 아니라 유엔 안보리의 경제 제재 때문에 북한이 스마트폰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들여오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NK지식인연대의 김훈강 대표는 북한이 스마트폰 하드웨어는 수입해도 여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은 모두 자체 개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소프트웨어 쪽은 100% 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물론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쓰면서 운영체제는 안드로이드 썼을 것이고 나머지 뭐 부호화 쪽이나 그리고 안에 있는 뭐 저 앱이라든지 차 뭐 나머지 서비스들 뭐 그런 것들은 뭐 자체로 개발할 수 했을 거예요.
김강 대표는 북한에서는 현재 스마트폰이 제한된 성능과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인기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선의 오늘은 진달래3이 개발된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벌써 사용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의 모성 사망률이 한국의 7.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임예준 부연구위원은 오늘 서울에서 열린 북한 여성인권 관련 토론회에서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5년 기준 북한의 모성 사망률이 신생아 10만 명당 82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한국의 신생아 10만 명당 11명과 비교해 7.5배에 해당합니다. 모성 사망률이란 임신 중이나 출산 직후 임신과 관련된 병으로 사망하는 여성의 비율을 가리킵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탈북 남성 오스틴 현 씨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오스틴 현 씨의 첫 번째 이야기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동북부 뉴욕주 맨해튼의 북서부 지역.
갔다가 그 비행기 캐나다로 돌려가지고 캐나다로 가.
캐나다. 한 한국 음식점에서 오스틴 현 씨의 대학교 후배 송별회가 열렸습니다.
야, 근데 너 언제 입대하는 거야?
네. 아, 이날 모인 젊은이들은 모두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입니다. 오스틴 씨는 군입대를 위해 한국에 들어가는 후배에게 우스갯소리로 격려합니다. 이날 모인 4명의 청년들은 뉴욕 맨하튼 북서부에 위치한 컬럼비아 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1754년 설립된 컬럼비아 대학은 이른바 아이비리그 8개 대학 가운데 하나인 명문 사립대학입니다. 이 대학은 80여 명의 노벨상 수상자와 미국 대통령 등 수많은 인재를 배출했으며 입학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오스틴 현 씨는 탈북자로서는 처음으로 2014년 컬럼비아 대학 정치학과에 편입했습니다. 학부 과정의 25%를 차지하는 제너럴 스터디 스쿨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았는데요. 이 과정은 편입이나 고등학교 졸업 후 다른 전문직에 종사하다 입학하는 성인들을 위한 과정으로 1,900여 명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스틴 씨는 당시 정치학과 2학년으로 편입했고 최근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오스틴 씨가 3년 동안 쌓은 학문만큼 얻게 된 건 바로 사람들입니다.
마이크를 잡고 있으시면 다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런 게 아니라.
친구들은 오스틴 씨가 탈북자로서 역할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들 청년들은 서로 배경도 다르고 역사학, 간호학, 정치학 등 공부한 분야도 다르지만 뜻을 함께 했던 동지 같은 인연입니다.
시국선언 하면서 양산에서 촛불집회에서 처음 만나가지고
나도 그때 처음 봤고
말을 통하는 사람들
저는 그냥 상식이 맞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선 후보 찍은 사람이 다 다르죠.
그렇죠. 다 다를 것 같아요.
다 다를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다 달라요.
시국선언
박근혜 and 최순실 gate that is shaking the
지난해 11월 15일 컬럼비아 대학교와 예일 대학교 한인 학생들이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에 분개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 선언문을 영문과 한글로 발표했습니다. 당시 오스틴 현 씨도 150여 명의 한인 학생들과 뜻을 함께했습니다.
제가 저희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국가의 잘못했던 것을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사회라면 그거 그 사회는 진짜 문제가 있다. 특히 나 같은 경우는 뭐 제 친구들은 다 아니까 나는 독재는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가장 인류가 끊임없이 투쟁해야 될 싸워서 무너뜨려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이거는 잘못됐다. 대한민국
오스틴 씨와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의 이 청년들은 한참 동안 미국과 한국의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한국 국민으로서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미국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던 얘기도 꺼냈습니다.
여기서 맨하튼에서 우리가 차를 렌트해가지고 갔어. 한 시간 넘게 트래픽 걸려가지고 딱 갔는데 5시 1분에 도착한 거야.
어땠어요?
그래서 4명이 가서 2명을 내려보내고 나 파킹하고 딱 갔는데 다시 3분에 딱 도착할 때 이미 클로즈한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빠 마지막 날 갔어요?
아니 토요일 날. 일요일이 마지막 날이었잖아요.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 앞에서 에이씨 하면서 그리고 결국은 돌아왔어. 돌아와서 그 다음 날에 다시 뉴저지로 가가지고 투표할지.
한창 이야기꽃을 피우던 청년들. 밤 9시가 지나서야 자리를 뜨는데요.
그럼 조만간에 봅시다. 그리고 꼭 좀 딱 이번엔 꼭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러게 3주 남았다나 어떡하냐.
안녕. 누나 카톡해요. 잘 가.
한 목소리를 내던 동지들. 직업을 구하기 위해 군 복무를 위해 그리고 박사학위를 얻기 위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금요일 밤 뉴욕의 거리를 걷는 오스틴 씨. 미국인들과 보다 나은 소통을 위해 미국식 이름을 지었다는 오스틴 씨는 헤어진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뭔가를 느낀 듯 말을 꺼냅니다.
계속해서 알아가고 배워가고 가능하면은 이런 다양성들이 앞으로 제가 살아가면서 제 개인 삶뿐만 아니라 네. 제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네. 좀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거나 네. 아니면 좀 더 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약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래서 가능하면은
매일 지나가는 거리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뉴욕 맨하튼을 10분 남짓 걸으니 숙소에 도착.
여기가 아파트예요?
네. 이 아파트가 1909년에 지어졌어요.
어이구, 무슨 타임캡슐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
그 엘리베이터. 저도 와 이런 엘리베이터가 있구나. 근데 그때 이미 엘리베이터가 있은 거예요, 이거는. 다른 옆에 건물들은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걔들은 그러면 더 오래전에 지어졌나 봐.
여기는 얼마나 오래 사셨어요?
2년?
2년.
네.
컬럼비아 대학에서 학문을 갈고 닦은 수많은 청년들이 거쳐간 공간. 오스틴 씨도 이 작은 공간에서 지난 시간을 버텼습니다.
뭐 농부들.
예상대로 작은 숙소, 좁은 화장실과 부엌이 나란히 붙어 있고 소파와 탁자를 놓아 거실 모양도 갖췄습니다.
등은 왜 달아놓으셨어요?
제가 미국인 친구가 제 룸메가 미국 백인이에요. 버스턴에서 온. 근데 되게 이런 걸 좋아해요.
함께 살고 있는 백인 미국인 남학생의 취향에 맞는 이색적인 실내 장식도 눈에 띕니다.
이 아파트에는 그러면 홀로자 대학생들만 사나요?
네. 이게 PhD 하우징이에요. 북한으로 치면 준박사들이랑 박사들. 근데 준박사도 아니고 준박사 빌딩을 따르고 여기는 박사 빌딩이에요. 근데 미국에는 박사하고 나서 포스트 닥터라고 해가지고 그 준교수라고 해야
돼요. 이 숙소는 다른 숙소와 다르게 박사 학위를 준비하거나 박사 학위를 따고 교수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거주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오스틴 씨는 학부생으로 유일하게 이곳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탈북자로서,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 명문대학교의 정치학도로 바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학생의 미팅이나 아니면 학생회 안에서 계속해서 리더들은 사람들 만나야 되잖아요. 같이 밥 먹고 시간 보내고 그리고 뭐 좀 뭐 행사 하나 준비하게 되면 거의 뭐 몇 개월씩 준비해야 되니까 학교는 저는 거의 뭐 모든 대부분의 저한테 미팅이라 그러면 학교 관련된 그 90% 이상이죠.
학교 일을 많이 하셨구나.
많이 했죠.
학교 일이라는 게 어떤 종류 일이에요? 학생회?
학생회도 했고 저는 제가 클럽 하나 만들었어요. 클럽 하나 만들어가지고 다른 친구들이랑
컬럼비아 대학교 내 한인 학생회장을 지냈던 오스틴 씨. 오스틴 현 씨는 바로 이곳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간 겁니다. 오스틴 씨가 미국에 온 건 지난 2012년입니다. 미 중남부 텍사스에서 유학 생활을 처음 시작했고 동북부 뉴욕으로 오게 된 건데요. 지난 2005년에 한국에 입국한 오스틴 씨는 우연한 기회에 뉴질랜드에 어학연수를 다녀온 후 미국 유학을 결심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명문대학교를 들어왔을 때와 졸업한 후의 모습은 자신도 상상할 수 없게 성장한 모습이라고 오스틴 씨는 말합니다. 비오에이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오늘은 미국 뉴욕에 살고 있는 오스틴 현 씨의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두 번째 사연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오늘 서울에서는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한국 여성들의 이혼과 결혼 등 삶에 대한 생각, 또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통계자료가 발표됐습니다. 반세기 만에 개방을 선언한 청와대 앞길에서 어젯밤 대통령 부인이 참석한 시민 산책 행사가 열렸습니다. 머리가 크면 똑똑하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속설을 한국 과학자들이 비교 연구를 통해 근거를 찾았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첫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국 여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요?
네네. 결혼이 필수라고 생각하는 미혼 여성 10명 중에 3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연령대를 13살 이상의 미혼 여성으로 확대해 봐도 47.5%만 결혼이 필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010년에는 59%였는데요.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조사 결과 오늘 한국 정부가 발표한 통계 자료 통계로 본 여성의 삶에 실려 있었습니다.
네, 6년 사이에 12%가 줄었다는 건 한국의 결혼 문화에도 큰 의미가 있는 변화네요.
네네. 같은 기간에 미혼 남성의 경우도 많이 줄었습니다. 70.5%에서 56.3%로 줄었는데요. 이 남녀의 그 수치를 비교해보면 결혼을 필수로 생각하는 남성에 비해서 여성은 9% 정도가 또 더 적었습니다. 이혼에 대한 생각도 크게 달라졌는데요.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여성의 경우에는 34.2%로 2010년에 52.2%와 또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혼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여성이 66% 정도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이혼에 엄격했던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네.
남성의 경우도 2010년에는 61.1%가 이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응답을 했는데요. 지난해 조사를 보니까 51% 정도 응답자가 이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니면 이유가 있다면 이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뭐 전통적인 한국 사회의 가치관으로 보자면 안 될 이야기들이 통계로 확인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전통적인 가치관 지금과 많이 달라졌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네, 해마다 7월 첫 주 양성평등주간 즈음에 이런 통계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 통계로 본 여성의 삶 조사 결과로 그 사이에 어떤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통계는 한국 여성들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지표를 확인하는 자료로 삼고 있습니다. 이혼과 결혼에 대한 생각, 어떤 변화뿐 아니라 여성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여성 세대주는 또 얼마나 되는지, 또 요즘 그 한국의 각종 통계 자료에 꼭 포함되어 있는 1인 가구 중 여성 가구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네. 최근 소식을 들어보니까 한국의 여성 인구가 남성보다 많아졌다고 하던데요.
네네. 이른바 여초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번에 발표된 통계 자료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여성의 인구 비중이 49.9%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성이 가구주, 세대주인 경우는 591만 가구 정도가 되고요. 전체 가구의 한 30%를 넘어섰는데 이게 이 정도 올라간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특히 여성이 혼자 사는 그 1인 여성 가구는 276만 6천 가구. 그 한국 전체 1인 가구 중 혼자 사는 여성의 1인 가구는 5년 사이에 17.7%나 더 늘었습니다. 2045년이 되면 이 같은 추세로 보면 한 390만 가구가 여성 1인 가구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집무공간 청와대죠. 청와대 앞 도로가 개방됐다는 소식이 화제군요.
네, 어젯밤 8시를 기해서 지난 반세기 동안 밤이면 자동차도 사람도 다닐 수 없었던 청와대 앞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지난주 관련 내용을 발표했던 청와대 소식 그 자체도 화제였는데요.
네.
어젯밤에 그 청와대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육중한 철문이 거쳤고요. 시민 250여 명이 청와대 앞길을 당당히 걸을 수 있도록 했던 청와대 앞길 한밤의 산책 행사 소식이 또 화제였습니다. 서울의 새로운 인기 명소가 됐다, 새로운 산책길이 열렸다, 이런 제목의 소식이 가득했고요. 어젯밤 그 청와대 앞길 개방 행사에는 청와대 안주인인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도 함께했습니다.
네, 저도 김정숙 여사가 주민들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이 청와대 앞길이 왜 통행금지 구역이었었는지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뭐 아무래도 한국 대통령이 근무하고 있고 또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국가 중요 시설입니다. 공식 경로를 통하자면 시민 관광객들이 청와대로 견학도 갈 수가 있고요. 또 업무적으로 청와대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이 청와대 앞길에 있는 도로, 그러니까 청와대 동쪽에서 서쪽을 잇는 430m 정도의 길은 해가 진 밤 8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 반까지는 아무도 통행할 수도 없었습니다.
네.
높은 철문이 이렇게 쳐져 있었고요. 사람과 자동차의 통행은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이유는 뭐 보안과 안전 때문입니다.
네네.
1968년도에 그 북한의 그 특수부대원들이 청와대를 습격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24시간 전면 통제를 하다가 1990년대 들어서 야간 시간에만 통행을 금지했었습니다. 그러다가 49년 만인 반세기라고 얘기하는데요. 어제 24시간 시민들 누구나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청와대를 배경으로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그런 열린 공간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네.
어제 그 김정숙 여사가 시민들과 함께 나와서 예, 인사말을 전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이 돼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닫혀있던 문을 스스로 열고 발 딛고 선 위치를 낮춰서 더 많은 사람과 마주보고 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 한다. 이렇게 반세기 만에 청와대 앞길을 시민들에게 돌려준 의미를 전했습니다.
네,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인터넷에 청와대 앞길이라는 검색어를 넣어보면 뭐 다양한 반응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직접 걸어본 청와대 앞길 풍경을 사진에 담아서 소감을 전하고 있는 그 인터넷 공간의 사람들, 블로거들도 많고요. 트위터에서도 관련 반응 엿볼 수 있는데요. 국정농단 사태에 촛불을 들고 어렵게 지날 수 있었던 곳을 산책해보니 감회가 새롭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통일의 전선이 무너진 격이다, 권위의 상징, 불통의 표상이 무너진 격이다, 이런 글귀도 있었습니다.
네.
잘한 일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었고요. 국민이 주인인 것을 실감나게 한다, 이런 반응도 있었는데, 만약에 상황을 대비해서 곳곳에 배치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복 차림의 경호 인력들, 부담스러웠다,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경호 인력을 또 알아봤네요, 사람들이. 네, 끝으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좀 살펴볼까요?
네, 뇌가 크면은 머리가 좋다 이런 속설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 과학자들이 입증을 했습니다.
네.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이화여대 교수진들이 동물과 사람을 대상으로 한 비교 분석 연구를 통해서 입증했는데요. 오늘 그 연구 성과가 국제학술지 분자정신의학의 온라인판에 게재가 됐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까요?
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이창준 박사, 뇌를 구성하고 있는 별 모양의 별세포가 단백질을 더 많이 생성하는 유전자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부피가 5% 정도가 더 크고 학습 능력, 특히 영어 단어 암기 능력을 더 높인다는 것을 분석해냈습니다. 또 이화여대 연구진도 있습니다. 유인균, 김지은 교수팀인데요. 이 뇌의 별세포가 고등인지 기능인 언어학습에 관여하는 것을 또 처음으로 찾아낸 성과를 냈습니다. 한국의 과학자들, 아인슈타인의 뇌가 일반인보다 15% 더 크다는 사실, 또 런던 택시기사의 해마가 유독 크다 이런 보고서를 보고 뇌 크기와 인지 기능 간의 어떤 상관관계를 꾸준하게 연구해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도성민 기자, 뇌가 크면 머리가 큰 건가요?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지구촌 오늘 보내드리고요. 미국 소식을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이어집니다. 또 이야기 미국사에서는 뉴저지주와 펜실베니아주가 어떻게 처음 세워졌는지 알아봅니다. 계속해서 English with you 역사 속 오늘 이어집니다. 뉴스투데이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